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하는 것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피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로 이 12장이 끝내고 있는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 성도가 받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이제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가 힘써서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소멸이라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 더러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멸되어져야 될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뿐이다.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그런 얘기는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어진다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 천국을 내가 들어간다더라 좋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심판의 사람밖에 안 되고 소멸되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집어넣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냥 그 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그걸 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성도가 아는 것이고 결국 내게 은혜가 주어진 그 상태에서 은혜를 가진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3장 이어지면은 이제 형제 사랑, 뭐, 나그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얘기가 12장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뭐,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은혜를 내 속에 품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품은 자로 살아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와 은혜가 없는 자의 그 모습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 또 손님 대접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이든 뭐 손님을 대접하는 얘기는 이것은 뭐 세상 윤리도 아니고 도덕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가진 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러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 또 손님 대접이라는 것, 이러한 그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은혜를 가진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그 기회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이제 사랑 얘기, 또 낙은 대접 얘기, 또 갇힌 자를 생각하라, 또 학대받는 생각하라, 또 뒤에 보면 혼인을 기여기라는 거, 또 돈을 사랑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결국 그 4절, 5절 가면은 결국은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혼인을 기여기라 하면서 어떤 간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또 5절에서 돈을 사랑치 말아라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사랑치 말라는 그 말씀을 과연 누가 그 실천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내용들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그 명령하는 그 요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 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13장에 넘어가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 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의 그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가 있는 자라면은 은혜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 맞다, 옳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또 대접하는 것으로, 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불러내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셨으면까지 우리를 용서에 불러내신 은혜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리는 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용서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랑으로 나와지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로 불러내신 그 은혜인데,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내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라는 것, 어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나와지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감사합니다, 뭔가 은혜를 아는 척 해놓고는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이 어떤 용서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용납하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또 서로 분란과 다툼, 이렇게 나와진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은혜를 감사한다 말했던 것도 결국 내 입에 붙어있는 그러한 말에 불과할 뿐이라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 은혜를 받았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깊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것은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나와져야 되는가, 이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와지는 것들, 그런데 나에게 나와지는 것들이 어떤 용서가 아니고 말한 대로 어떤 분란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게 나와진다면 결국 내가 은혜를 안다고 말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입에 발린 그러한 소리에 불과했지 않는가, 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 못했구나, 내가 용서를 못했구나, 하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었구나, 그 말이죠. 내가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내가 은혜를 말만 하는 거기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용서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랑이 나오지 아니하는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에서 샴푸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샴푸로 감지 아니했는데도 향기가 안 난다, 불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샴푸를 감지 아니했는데 뭐 향기가 자책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발산이란 말입니다. 샴푸로 감았기 때문에 자연적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힘써가지고 그런 향기를 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기에 보여지는 것, 무언가로 드러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이 형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손님 대접 바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과연 은혜를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를 살아가느냐 너 자신 돌아보란 얘기예요. 너희에게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보여지냐면은 내가 포기되어질 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자기가 포기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냐 말이에요. 왜 그 강도만 사람 피했겠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한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뭐 강도 만난 사람, 또 뭐 어떤 병이 걸려가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다가 만났단 말입니다. 지금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못 본 자고 피하고 싶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피하고 싶냐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야 저 사람 불쌍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드는데도 그 마음과 달리 못 본 척하고 지나치게 십상이라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따르는 것이고 굉장히 번거로움 귀찮음이 따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편안하게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 번거로움 분명히 동원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접근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예원까지 데려다 주는 귀찮음을 다 감당을 합니다. 또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해야 되는 손해까지도 마다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두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그게 곧 사랑으로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를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와질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집착하지 아니하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내가 포기되어진 그 사랑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와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과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하라 그 얘기는 네가 살아가면서 너를 포기한 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길을 네가 가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날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른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말로만 했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나를 포기함으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속하고 이것은 여러 번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 그 얘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은혜 아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가 또 뭐 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영원한 천국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아래 있다면은 형제 사랑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형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오직 자기 사랑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손님이 누군가를 봐가면서 대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사랑이랑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고 대접하는 자로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를 포기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대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항상 내가 나를 포기한 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이웃입니다. 형제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인 이유는 가인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보지 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 될 만큼 내가 깨끗한 죄가 아니었다는 걸 가인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대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대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대접이 우리를 강건해서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바라볼 것은 예수님 하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목매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어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해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나만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가는 그래서 뭔가 고쳐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음으로써 압제당한 자, 주린 자를 돌아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게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면 내가 원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손해가 되고 귀찮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간섭받는 모습에서는 말한 대로 분노와 시기, 다툼 이런 것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 이런 거 모두가 내 본성일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면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책임 아래 있고 하나님 간섭 아래 있고 다스림 아래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증거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교회다움을 증거해라.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있는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가 모여가지고 분노하고 서로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면 자기 자랑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내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다스린 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성의 모습이 자꾸 감춰지게 되고 대신 사랑과 용서로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보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린 분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일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는 거부할 수 명령 다가온단 말이죠. 그 말씀 아래에서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게 이미 간섭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다스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본성들이 간섭받으면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진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구나 그러한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본성이 나온 대로 다툼과 또한 내 자존심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 시기들, 경쟁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다스림 안 받고 살아가는 내 뜻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증거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이 꼭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가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걸 포기하실 때 그걸 포기한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면서 천국 백성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못된 그 본성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용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여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피게 하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희생과 섬김 자리에서 주를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